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과 3장, 5장에서 네 군데 찾아 읽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이제 다음 12월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혹시 학생들도 그렇고 간증하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간증의 핵심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변화가 간증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일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을 뭘로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동안 간증거리가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알겠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인격이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생활도 나아지지 않아요. 가정도 여전히 튀격튀격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복주셔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복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구원해 주셨고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여간 복도 주시고 차근차근 가르쳐도 주시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여기까지 서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뭔가 잘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지금도 가슴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도 아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3대째 장로님 집안입니다. 3대째 장로님이에요. 북한에서부터. 이 양반은 어떨 때 보면은 예수 믿는 분인가 이렇게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는데 늘 기도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해주시지만 예수 믿은 거에 감격과 구원의 그 은혜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 믿는 분이 맞는 건가? 그냥 교회 다니는 문화에 익숙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 제가 정말 도움과 은혜와 힘이 필요할 때 저희 장인어른 그 장로님께서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할 말이 있더라고요. 늘 보여줄 본이 있더라고요.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이 예수 늦게 믿어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잘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야고보서는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언지 감격스럽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도리가 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것들, 구약에서 이미 다 얘기한 구약의 잠언에서 말을 무게 있게 해라, 듣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겨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아라,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거룩하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라, 이렇게 다 아는 얘기들, 이미 들어본 얘기들을 그냥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말씀들이 찬송으로도 많이 지어지고 이렇게 또 액자로도 많이 걸려지고 가장 또 설교도 많이 되는 인기 있는 책이 되기도 했어요. 야고보서가 성경에 포함된 것도 사실 시기가 늦었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목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야고보서는 믿는다는 은혜와 믿는 복음의 그 신비한 교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그저 나열한 그런 책에 불과한 것인가? 가볍게 여겨질 만한 책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혹은 자기의 후배에게 쓴 편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쓴 편지는 그 교회가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편지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그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이런 편지들은 저자의 이름이 편지의 이름이 되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이 공동의 수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공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란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말일 텐데 특별히 교회에 초대교회 핍박을 당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형제 자매들, 믿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서신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는 편지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중요해지겠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누이가 있는 것 아셨어요?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인데 예수님 자라신 곳이 나사렛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배웠지? 저 형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저 누이도 우리 집안이랑 결혼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란 이름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의 형제 중에는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인지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난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배다른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편지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고보를 존중하고 잘 알아줬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제 계실 당시 돌아가시고 교회가 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홀딱 망하게 된 그런 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AD 70년 이때까지 그때 역사인데 그때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그 모든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물론 예수님 얘기도 나오지만 야고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James the Just, 의로운 사람 야고보. 그러니까 별명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산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도 부자들한테 엄하게 책망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지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밭에서 일한 풀꾼들의 삭슬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지금도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자들을 벌 줄 거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것이 너희의 부르짖음이 될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부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도 부자들이었어요. 어떤 부자였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이 모든 부가 모여지는 성전세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 부가 집중되는 곳이었어요. 이게 성전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야고보를 대제사장들이 죽이고 나니까 그때 이제 총독, 로마 총독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랬는데요. 그때 들고 일어나서 반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야고보는 의인이었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총독이 부임하니까 로마 총독이 부임하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총독의 권한으로 갈려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과연 야고보서도 의로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세상의 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과 행실이 동일할 것에 대해서 세상과 벗대지 않고 정결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바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치 무당이 굿을 해서 귀신한테 이렇게 굿을 하고 귀신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한다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왜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라도 가족이니까 제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명절인데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형 여기서 시골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가르치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해보라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놀리듯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냥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괄호를 치고 주석을 달기를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한 것은 아직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만도 하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쉽게 선뜻 믿어지겠어요? 예.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무덤에서 여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 후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후에 다른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도 만나주셨다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같이 진짜로 꼴찌로 태어난 사람 진짜로 예수님이 만나주기에 가장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만나주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야고보를 자기 바로 앞에 왜 따로 떼서 제자 중에 하나 500사람 중에 하나로 하지 않고 따로 떼서 얘기했을까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야고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야고보의 심령 속에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니 예수님에게도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형제로 자랐지만 믿지 못하던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다 의롭게 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때가 열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어릴 적부터 형제로 자랐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새 시대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교회 임하실 때 야고보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았고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된 사실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게 된 것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코셔 음식만 먹어야 될 거냐 하는 게 당시로서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 전체가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했는데 그때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말로 이렇게 의논했는데 그 일에 마지막 결론을 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기시키면서 그 일에 결론을 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1, 2,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처음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했는데 그때 보고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에서 미쳤다고 놀리던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참 형제가 되고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열두 지파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을 소개할 거예요. 특별히 귀한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편지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주님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러 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있었는데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가 육신의 형제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괘씸하고 분에 가득 차고 서운했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으로서는 육신의 형제는 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제가 형제 자매들과 교인들과 형제가 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에 관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신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위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태어났을 때 호적에 요셉이 부모였고 아버지였고 마리아가 어머니였고 예수가 형인 호적에 이름이 적혀졌을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서도 빛의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위에 계셔,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위에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차별이 없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이름이 적혀진 호적이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을 생각한 것이었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흩어진 열두 지파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를 생각하는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실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 야고보의 권면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당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식이 약할수록 자식이 부족하고 궁핍할수록 더 돕기 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신분을 굳게 붙잡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시험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을 때 고난 당할 때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속이는 사람이 되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같은 편이 아닌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멀어진 증거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든지 내 잘못과는 상관없는 애매한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셔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기도할 자격도 없구나 사단이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는 그 속이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증거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그늘에 덮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진 것처럼,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는 변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같은 편입니다. 이 같은 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로 어려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죄를 원수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잠깐 놔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셨는가? 그런 생각들에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픈 말도 하시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시려고 때로는 소멸하는 불같은 고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같은 편이 아니면 조심하지요. 그렇잖아요. 같은 편이 아니면은 관계가 상할까봐 정직한 말 못하고 이렇게 아첨하는 말, 좋은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같은 편이 되지 않았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덤을 깨고 승리하셨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면이 우리의 힘과 든든한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지혜를 행합니다. 그게 3장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양선하며 평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데, 가르칠 게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옳은 것이 틀림없는데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업신여김이 일어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우리가 얻은 신분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위로부터 온 생명이고, 우리가 서로 사귀는 교제는 마음이 맞아서 좋은 사람들이라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가 된 같은 편의 교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한없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성품과 동일한 열매들이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열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제가 교회 생활이 아직 미숙할 때 저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어요. 정말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좋았고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막 일도 많이 맡겨주고. 그래서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장로님들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마음에 많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많이들 싸우시더구만요. 그런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화해가 안 됐더라고요. 결국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야, 신앙 양심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구나. 물론 신앙 양심대로 해야죠. 옳은 것에 타협, 무리와 타협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마음과 눈과 기도의 입이 위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 최선보다 내 양심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 열려진 마음과 손과 기도가 닫혀버리면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양심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양심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대로 내가 의의를 주장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형제들을 양심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마귀요, 정욕적인 자들로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변덕보다 세서 오늘 내가 여전히 있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시 말해서 우리 편으로 치면 우리의 손과 눈과 마음과 기도의 입술이 위로 열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간구할 수 있을 때에는 형제를 향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서로 섬기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섬김과 지혜의 열매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완성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말씀이에요. 농부가 열매를 씨를 심으면 곡식을 거두는 줄로 알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했고 지혜를 행했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그 열매가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받으실 때까지 길이 참아 기다리라고. 위로부터 오시는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일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빠른 지름길을 택하게 되고 말씀보다 세상에 꾀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이래서 될까 하는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것은, 완성하게 하시는 것은 내 섬김에 열매가 있게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선포에 구원이 있게 하고 내 사랑에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위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의지가 굳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신앙 양심이 남들보다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있어야 되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은혜로 믿는 도리에 대해서 아주 신비롭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나 야고보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삶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늘 들은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맨날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주 높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 직후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내 형제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약한 존재이니까 오늘 우리가 들 시험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연약해서 연약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든 연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된 것은 위로부터 온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위로부터 온 기쁨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어서 될까 싶을 때도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위로부터 강림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추수의 주인께서 열매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회복과 생명의 일을 다 마쳤으니 네가 애쓰지 않은 그 거두는 일에 큰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그날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면 우리는 서로 선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서로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바라며 기도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합시다. 위로부터 오셔서 거두실 그 주인이 있으신 것을 알고 오래 참아 인내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구원하신 그 인내와 그 긍휼과 사랑 그대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과 건강과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믿음이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늘 하늘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이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그날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나가 설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